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9절 하반부에 있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하는 그 문구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저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그때 모르죠. 뭐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유다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식이라는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 지긋지긋하게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집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봐 주십시오. 예,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시는 분은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데, 그 말을 안 듣는 내용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허터증이 나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먹고 싶은 음식이 딱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필레미뇽이에요. 그것도 아무 마켓에서 사오는 필레미뇽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이렇게 100불씩 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것을 먹고 싶은데 아들이 눈치를 딱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 에이, 먹고 싶으면서 아니야, 안 먹고 싶다니까. 그러지 말고 나랑 갑시다. 내가 식당 예약할게요. 안 간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엄마는 안 먹고 싶다니까. 이런 거는 괜찮죠. 이런 정도로 말 안 듣는 거는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나쁜 짓 하는 거, 잠도 안 자는 거, 잠도 안 자고 밤새 게임하는 거, 직장도 안 가고 직장도 일하기도 싫고 맨날 놀고만 싶은 거, 말 치질이도 안 들고 술 중독에 마약에 뭐 게임 중독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부모가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듣고 싶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유다 백성이에요. 그게 딱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로 29장부터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들에 관해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이런 자식들이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지적을 해내놓고 이것이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유다 백성들의 특징, 그런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떤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특징은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부모를, 즉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자식이에요. 오늘 읽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저 이는 이라고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for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두 주에 나눠서 설교를 했잖아요. 이 두 주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패역한 자식. 패역한 백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패역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돼 이런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패역한 백성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자식 다시 말하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몇 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백성, my people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this people, 이 백성이라고 마치 남을 이야기하듯이 this people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데 이 백성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녀석이기는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을 무진장 안 듣는 내 자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사야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를 서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1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 다음에 허물진 백성이요. 그 다음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이다. 백성과 자식이라는 말을 같이 써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긋지긋하게 어머니의 말을 안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저희 어머니 만나서 확인은 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말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누구세요? 아, 미스터 정이군요. 공필 씨군요. 근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 이거 끝장나는 거잖아요. 호적에서 이름 파버린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으니까 제가 험한 단어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은 인품이 좋으셔서 그런 단어를 안 쓰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가끔은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이놈의 새끼. 그럼 누구 새끼예요? 내 새끼예요. 엄마 새끼예요. 이놈의 새끼.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욕이지만 내 자식한테 이놈의 새끼 그러는 거는 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놈의 자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 자식인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 나하고 상관없잖아. 저 백성, those people. These people 그러지 않고 my people이라고 이야기하면서 my childre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벽하게 살아왔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실 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놈의 새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라고 계속해서 한번 하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네. 이놈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돌아와라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패역한 자식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망시키는 상태가 어떤 건가 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면 특징은 부드러운 말을 원하는 자식인데 이거를 저는 이런 단어로 썼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만 듣는 자식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야 이놈아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가 하면 30살이 넘은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빈둥빈둥 놀 거야? 사지가 멀쩡한 녀석이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밤새 잠은 안 자고 무슨 짓을 하다가 꼭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일어나는 거야. 많이 들어보시던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시끄러워요. 문 닫고 나가세요. 왜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이 아들한테 야 사업 한번 같이 하지 않을래? 지난번 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요. 엄마 엄마 내가 친구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 좀 주세요. 그때 엄마가 이놈의 자식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사업이냐 그냥 나가서 청소라도 하고 수영장 청소라도 하고 페인트 칠이라도 하고 이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얘기를 하면 안 듣죠.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면 아들 태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확 바뀌죠. 그냥 온갖 애교라는 애교는 다 떨고 손바닥 비벼가면서 엄마 어깨 주물러 줄까?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는 게 유다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선견하지 말아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견자와 선지자는 사실은 비슷해요.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prophet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줘요. 그러면 그 본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seer이에요. 먼저 본 것을 보여주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선견자나 선지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지식으로 받든지 눈으로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야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선견자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한테 뭐라 그러는가? 아, 잠깐만. 말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뭘 보여줬는지 나한테 말하지 마. 라고 사절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선지자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너 얘기 좀 하자. 엄마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아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거는 또 듣고 싶어 해요. 그게 두 번째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드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했죠. 여기서 부드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설교할 때 소리 안 질러도 되니까 살살 얘기하세요. 마이크 좋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저는 이렇게 무슨 십자가 얘기 나오고 복음 얘기 나오고 공의 사랑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억양이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이제 몇 분들 계시는데 그중에 먼저 돌아가신 김희환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존 파이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흉내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분들은요 조금만 뭐 이렇게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올라가요. 그냥 바로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살살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드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첨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나한테 대해서 아첨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듣고 싶어해요. 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배서 뭐라 그러냐면 뭐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뭐 오늘 얘기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도 아첨을 해다 대면 처음에는 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혹하고 빠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요. 참된 복음은, 참된 진리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외쳐지는 곳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크게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충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때 목사님 지금 이제 연세가 저희 장인어른하고 비슷하실 텐데 이제 90을 바라보고 계시는 롤런 켈러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저를 아껴주시면서 하셨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설교를 할 때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나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두 번째는 벌떡 일어나서 아니 뭐 이딴 설교가 다 있어. 여기밖에 없어 교회가. 그리고 뛰쳐나가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저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는 외쳐질 때 100이면 100명이 다 쌍손 들고 환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달되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러면서 그냥 내동댕이 치워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외쳐지는 곳에서는 항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부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압니다. 숫자적으로 어떻게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 교회는 메말라 갑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살짝 가짜 뉴스를 첨가를 합니다. 정 목사가 기도를 했더니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슬쩍 가짜 뉴스를 끼워 맞춰서 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가 흘려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순식간에 500명 될 수 있습니다. 조명도 우리는 최대한도로 이거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대한도로 해놓은 거예요. 목사가 얼굴이 잘 보이도록 해야 된다. 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여기에 무지개색 빛깔 조명을 때리고 음향 시스템 빵빵하게 해놓고 예, 하면은 교인들 많이 올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제가 그렇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성도들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저를 통해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외치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설교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설령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의 숫자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령 나에게 회개하라고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외쳐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모습하고 자연히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참된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왜 맨날 그런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아 이제 그런 말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안 만날 거예요 당신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막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 안 갈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즉 하나님 앞으로 안 갈래요. 나는 우상으로 갈래요. 나는 하나님께로 안 가고 나는 세속으로 갈래요. 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로 안 가고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으로 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요. 그들의 죄악은 거짓말 한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뭘 멸망시키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뒤돌아서서 가고 있는 그 백성들, 회개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 이 말입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 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왜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게 많은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불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를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 부분에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즉 하나님의 법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법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에게 도움받지 마. 누구에게 도움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아야 돼. 이게 지금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압박과 허망을 믿었다 그랬어요. 압박과 허망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압박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구부러지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하는 바른 길을 버리고 꺾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압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건 뭐예요? 쓸데없이 뻥치는 거잖아요. 그게 허망이라는 말이잖아요. 아, 우리는 걱정 없어. 우리가 이래 봬도 피난처가 있어. 그 피난처가 뭐예요?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애굽이에요.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야.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 그 고관 대접들이, 왕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백성들한테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러면서 뻥쳤어요. 제가 방송 용어도 아닌데 자꾸 쓰고 있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28장에서 이미 했어요. 유다가 이렇게 허망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8장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도다. 사망과 스올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아, 우리는 약속했어. 죽음이 우리를 건들지 못할 거라고 약속해서. 아, 죽었는데 무슨 약속이에요? 허망한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피난처가 허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죠. 물론 예수님 믿죠. 맞아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십니까? 근데 제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돈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유, 우리 노후 대책 다 끝났어요. 401k도 있고요. 생명보험도 들어놨고요. 아유, 건강도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이 의사예요. 우리 아들이 치과의사예요. 우리 전혀 걱정 없어요. 아니, 걱정 없어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아들 도움받고요. 딸내미 도움받고요. 사회 도움받아야지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들이거나 사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담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실 때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곳도 없이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쓸모가 없어지고 13절에서는 담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는 것이 순간적으로 무너진다 그랬어요. 거기에 틈새가 생겼는데 그게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장마철이죠. 여러분 축대 밑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어렸을 때 이태원에서 살았는데요. 이번에 사고 난 그 이태원에서 살았는데 축대 바로 앞에서 살았어요. 때로는요 큰 나무들이 그 위에 있는데 뿌리가 삐집고 나옵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틈새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틈새가 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큰 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확인 사살하는 것과 같아요. 유다가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의 이야기인데 토기장이를 예를 들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토기를 그릇을 질그릇을 깨어 부시는 거예요. 깨어 부셨는데 거기에 조각이 생겼어요. 조각이 생겼는데요. 그 불구덩이에 넣어서 땔감으로도 쓰지 못하고요. 그 깨진 조각을 가지고 가서 우물에 가서 물도 못 길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4절 앞에 부분이에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셨다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저 아수르 때문이에요. 저 바벨론 때문이에요. 아니 애굽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 도와주네요. 애굽 때문이에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린다예요. 그러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때문에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단 하나,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나 너 이제 용돈 안 줘. 왜 안 주시죠? 하도 쓸데없이 돈 쓰니까. 하도 못된 데 돈을 쓰니까 나 돈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너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야 이 녀석아 정신 좀 차려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나의 삶이 곤고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빚보증 서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나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돌아보세요. 내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되실 거예요. 돌아와야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해결해 줄게. 도움은 애굽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나한테서 오는 거야. 세상은 너를 못 도와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이런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메시지를 꼭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기도합니다.